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또 읽을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위해 썼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세리 마태, 이 직분이 세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참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대상은 누군가 하니 아직까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묶여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필치를 보면 굉장히 명료하고 아주 단호한 면들이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보실까요? 예,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첫 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예, 너무 간단 명료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늘 내내 기억하실 단어 하나, 계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그때 당시 쓰였던 단어 중에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무엇이 시작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글은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뭔가 새롭게 시작된다. 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 이 게네시스라는 이 헬라어 원을 통하여서 영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영어는 남자들이 로망인 제네시스 차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제네시스라는 차는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를 제네시스라 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창세기 첫 성경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뭔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게네시스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하여 시작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계속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불러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변하고 날 새롭게 하네. 이거 시작됐네. 시작됐네 이거요. 주께서 뭔가를 시작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강, 샬롬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악한 영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이 죄의 시작이 시작된 거죠. 그 죄의 시작의 근원은 마음을 유혹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야,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뭐죠? 자리 이동이에요. 가만히 죄를 묵상하다 보면은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많이 생깁니다. 부모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배우자의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의 직분의 자리를 이탈해서 선을 넘어버릴 때 우리 그것을 죄라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경계를 삼아 파도로 땅을 침범치 못하게 하셨어. 이게 참 아름답죠. 이 모래의 존재 이유는 땅과 바다를 경계를 두고 땅은 땅의 역할을 바다는 바다의 역할을 하도록 아름답게 창조된 세계 속에서 그것이 본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인간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죄가 싹이 터 멸망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주만물을 시작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주신 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루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바로 등장해요.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놀랍죠?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기를 부리고 힘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작 발꿈치 정도를 상하는 데미지밖에 입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시작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예전에 이 원시복음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마 이 자리에도 몇 분이 앉아 계실 텐데 한참 막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게 로마서 16장 19절이고 20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복음성가가 지금은 뭐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만 아이들 뭐 랩으로 시작해서 뭐 별 요란한 동작으로 저는 따라해도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뭐 별 요란한 박자가 너무 빨라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랩을 제일 잘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로마서 후렴구가 랩으로 이렇게 됩니다. 평강에 주님 아 틀렸다. 일부 땐 잘했는데 평강에 주님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리 평강에 주님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리 나중에는 이제 막 그러면 예 막 그리고 평강에 주님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리 예 막 그리고 밤새도록 춤추면서 찬양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평강에 주님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자, 바로 이 평강의 주님 오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시작이니라. 이게 마태의 첫 단추입니다. 자, 오늘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은 나심에다 줄을 딱 그으셔야 됩니다. 여기 나심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하여 이 마태가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이 그 다음에 있어요.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것을 단서를 조항하죠. 자, 이들의 문화는 우리와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과 동시에 같이 사는데 이스라엘 문화는 약혼, 즉 정혼을 하면 1년 동안 준비하고 집을 장만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합쳐서 한 집에서 살아요. 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약혼은 정확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동거하지는 못했던 준비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18절 중반절에 숨어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요 사이에 단어 하나가 숨어있어요. 그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이도라는 단어인데, 모든 이 마태의 신약의 메시지를 보고 집중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것이 오늘 구약에도 나타나 있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도 동일한 이사야 메시지를 통해서 주목해라,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니 모두 주목해라, 이 부분이거든요. 뭘 주목해야 하는 겁니까? 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품에 품은 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랑 몸이 섞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뭐 너 죄 때문이야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요셉이 뭔가 자기 혼자 그냥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하는 아주 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뭐하여?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고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 혹은 이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간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다가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될 자니 하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영국에 공부하는 동안에 아직까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학교 교정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티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름이 크리스였거든요. 크리스, 너 그게 믿어지냐? 그래, 뭐? 그러니까 버진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이 몸을 섞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수 있냐? 자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 친구가 학부에 캠브리지를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폴이었는데, 야 폴, 너 그런 믿음 가지고 왜 신학교 왔냐? 내가.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게 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부모가, 예,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임신을 했을 때, 메시아 사상이 아주 꽉 찼을 때 말입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까 야 혹시 입에 메시아가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그때 당시에 배를 부여잡고 더 조심조심 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해서 오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죄와 죄를 가진 부모에 있어서 죄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만희도 구세주고요, 문선명도 구세주 될 수 있고, 박태선도 구세주 될 수 있고, 저 밀러라는 사람도 구세주 될 수 있고, 조셉 스미스도 될 수 있고, 다 내가 메시아라. 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주께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개입시키고 그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하여 삼위일체가 연합하여 흠이 없이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켜,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출산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워 이겨 순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놀라운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바꿔 생각하면 이 성령의 잉태로 된 이 마리아의 출생의 비밀 우리에겐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난 복된 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붙들려 합니다. 21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죄가 누구의 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여러분이 그들을 여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꼭 우리 사람들은 참 내면이 참 알랑꼴리 해가지고요. 싸우면 다 당신 잘못이래. 다 네 잘못이래. 여기도 그들의 죄하면 나는 쏙 빠지고 다 다른 사람의 죄래. 맞죠? 이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영국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심심했는지 전보를 쳤대요. 전보 있는 시대에 고위공직자들에게 뭐라고 전보를 쳤냐면 당신이 지은 모든 죄가 들통났다. 도망쳐라 하고 그냥 몇백 개를 뿌려버렸답니다. 그날 아침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많이 앉아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자리가 비었었대요. 하루 뭐 휴가를 내든지 말해가지고. 죄라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자로 제가 오늘 한 번에 다 뿌려가지고 올해 지은 죄를 성령에 의지하여서 기억나게 하셔서 숨은 죄 하나를 다 보낸다면 사실 자유할 사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창조적으로 짓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은 죄를 또 져요. 뭔가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져.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나져요. 계속 동일한 방법을 죄를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참 미련한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죄의 모습은 뭘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골치 아파요. 너무나 자기들만의 세계에 강합니다. 자민족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가 왔다고 여겨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마치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자기들의 전통, 율법, 관습을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다 막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부셔야 될 거 이 견고한 진과 요새와 같은 거 말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대답하십시오. 해 아래. 아, 대답하시라는 걸 질문하는 거 지금. 해 아래에 개혁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개혁되지 않아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오심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우리 삶에서 습관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습관으로 신앙 생활하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습관입니까? 열정입니까? 종교적인 관습으로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거운 사랑의 열매로 예배자로 앉아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다 같이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를 써서 자꾸 죄송한데 이게 정확한 이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 보니까 한 열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쓴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구제불능 상태, 위험에 완전히 빠져서 허덕이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도하여 내다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이들을 광야에 꺼냈는데 늘 불평해. 노예 근성이 꽉 잡혀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 구제불능 상태에서 인도하여 끌어내요. 좀 더 설명합시다. 집에 터덜터덜 들어갔는데 저 멀리에서 연기가 납니다. 가까이 보니까 내 자녀들이 있는 집이 불타고 있어요.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말려요. 못 들어갑니다. 부모는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아이가 숨으로 질식한 그때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때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왔을 때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동이 더 없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제가 평생 동안 한 세 번 죽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 죽을 뻔했다가 산에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비가 온 뒤에 빠져서 늪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늪에 빠질 땐 말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게 한 무릎까지 쭉 빠져내려가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허리까지 차는 데는 뭐 금방 합니다. 근데 늪에 빠지니까요. 다리가 이렇게 아무런 힘을 줄 수가 없고 단순히 손만 올려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안간힘을 써도 더 빠집니다. 손을 들고 거의 이제 막 늪이 여기까지 차올 때 지나가던 산행하는 사람이 저를 손잡고 끌어줬던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구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아무런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구제불능 상태.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 나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 이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내 의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들었습니다만은 호산나의 마지막에 찬양이 뭡니까? 사랑의 길로 주께서 오신 그 사랑을 실천할 여유도 없는 우리들의 상태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21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제불능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허덕이는, 냄새로 질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뛰어들어가 불 속에서 구원해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합니다. 뭐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주께서 손잡아 일으키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인생이에요.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 죽었을 인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격이죠. 물에서 구원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예? 물에서 구원해 줬으면 감사하고 이제 나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더 살아갈까? 주님께 온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는 독일 리벡 교회의 아주 낡은 벽에 있는 돌판에 작자 미상의 시 한 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을 텐데 조금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아침에 여러분 좀 기분 나빠질 거예요. 그래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 읽을 때는 기분 좋아질 거니까 좀만 인내하세요. 제목은 너희는 나를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뭐라 말씀하시지 들어보십시오. 들으실 때 처음에 명사, 두 번째 동사에 귀를 기울여서 한두 단어만 붙잡으십시오. 아셨죠? 끝날 때 다 체크할 겁니다. 내려갈 때. 너희는 나를 주라. 명사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비치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하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위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는 말아라. 자,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러나 주께서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라고? 빛으로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것을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은혜 되신 분은 아멘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니 이제 따르기 시작하고. 너희는 나를 비치라 부르니 나를 우러러보기 시작했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니 이제 나와 동행하기 시작했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니 철저히 의지하기 시작했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니 나에게서 와서 배우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니 사랑하기 시작했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고백하며 이제는 내게 간구하기 시작했고. 왜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집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잖아요. 구하는 거. 너희는 나를 어질다 하니 내게로 오기 시작했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니 섬기기 시작했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고 나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칭하니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노라. 그러므로 그때에 너를 칭찬하겠노라. 주님 오신 성탄절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곧 만날 텐데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라 시작됐다. 차 안에서 이 찬송 골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 자유하네.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두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죄로 허덕이는 저희를 찾아오셨어. 불구덩이를 띄워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이제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